성공시대가 됐는데 저는 그 성공시대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저한테는 중심 관심사가 아니었고 구원을 받고 믿은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은 교회가 주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그저 당연하신 말씀을 강조하고 거기에 이의를 달거나 의문을 가지면 그것 자체가 죄인, 그런 환경 속에서 성공시대가 되자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던 성공이 터졌습니다.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옛날엔 비전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공을 겪고 나서 되돌아보고 해설을 할 때 붙인 겁니다. 긍정적으로 그런 일들을 겪고 온 현실,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던, 본인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응답을 받아 놀랬던, 그래서 막 잘 나갔던 시기와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훈련 받으라는 프로그램 다 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 모인 셈입니다. 그럼 누구 기도는 듣고 누구 기도는 보상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런 식으로밖에는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벗어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밖에는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아니면 틀린 것이다 라는 그 의심과 그 현실에 대한 혼돈을 성경적으로 깨우죠. 하나님이 성공시대와 똑같이 지금 일하고 있고 누구를 드러내서 쓰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묻어서 쓴다. 그걸 제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회연구소를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감춰서 쓰시고 동일하게 힘있게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성경 말씀으로 증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는 본문에 들어와 보십시다. 한국교회 현실인식과 우리의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를 제가 다 강해를 해서 얼마 있으면 책이 나올 겁니다만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자리에서는 이제 그때까지는 안 보였던 전체적인 시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좀 더 그 속에 들어가서 겪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은 밖에서 산이 보이는 그런 심정입니다. 욥기 3장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거기 우선 5페이지에 있는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여러분 현대어로 바꿀까요? 내가 신학을 안 했더라면, 그때 그 직장에 그냥 남아 있었더라면, 이 마누라와 결혼을 안 했더라면, 이 마누라가 세상에 없었더라면, 이게 전부 그 얘기입니다. 나는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부모한테 하는 최고의 악담입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왜 낳았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낳았어? 이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가 그러니까 좋아? 방에 들어가서 혼자 난 왜 태어났을까? 확 죽어버릴까? 뛰어내릴까? 약을 먹을까? 목을 벨까? 그러는 소리들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늘 감사한 말만 있고 만족한 말만 있고 감격할 말만 있고 알아듣는 말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늘 놓칩니다. 성경에는 온 인류가 모든 자신의 생애 속에서 경험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희로애락이, 절망과 탄식이, 갈등과 배신이, 감격과 후회가, 비탄과 탄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린 놓치죠. 그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라는 그 성경 번역본에 구약본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 역사서 서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신자들은 성경이 너무 익숙해서 지루해한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 뜻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놓친답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은 대부분 지당하신 말씀에다 줄을 치는 겁니다. 집에 써서 걸어놓거나 누구한테 할 때 쓰는 말 같은 걸로 써먹지, 거기가 어떤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암담하고 아슬아슬하고 죽을 것 같고 답이 없고 그런 글들을 써놓은 줄 것으로 읽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표정관리가 어렵죠. 이따가 거듭 확인할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말 실제적인 인생과 역사와 현실에 대하여 너무나 실제적인 책인지, 쉬운 무슨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자리를 다 담아내고 있는 그런 내려온 성육신과 십자가의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불만은 하나님이 내 사정은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사정은 모른다. 여러분, 그 고단할 때는 말이죠. 누가 나 알아 그거. 그 소리가 싫다니까요. 네가 내 처지를 안다고? 어떻게 알아?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데. 너 쉬운 정답으로 나 안다 그러지 마. 주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셨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셨다. 우리가 내려간 자리를 아무도 안다고 말하면 화가 나요. 나만 유일하게 홀로 역사상 유일하게 내려온 자인 것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걸 성경이 담고 있다고요. 그게 욥이에요. 지금 이 탄식이에요. 이 3장에서의 이 탄식은 어느 차원에 있느냐 하면 욥기를 아주 이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작을 놓쳐요. 시작에서 욥은 1장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욥은 완전한 자로 등장합니다. 그죠? 완전한 자로 등장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아주 완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을까 봐도 제사를 바치는 자로, 이게 전제예요. 설정이라고요. 욥은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는 게 너네 그 모양이냐? 욥을 봐라.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욥기 내내 이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욥에게도 뭔가 하자가 있었을 거다. 그 욥기의 설정을 놓치는 거예요. 욥은 완전한 자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왜 고난을 받느냐고요? 하나님이 사단의 이 도전에 우리 식구로 표현할게요. 발끈하신 것 같아요. 아니 잘해주니까 그러죠. 잘못해주는데도 그러겠어요? 그래?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사단의 그 도전에 좋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욥이 갑자기 자식들이 죽고 재산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재앙을 뒤집었습니다.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사단이 오고 하나님이 봐라! 아이고 그 정도까지는 누구나 견딜 수 있어요. 몸에 손을 대야죠. 그래? 좋아. 그래서 이제 몸에 손을 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에도 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욥이 믿음의 화신, 인내의 화신이라고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욥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나와야 욥이 이제 이 무너지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요. 8페이지 맨 첫 번째 줄 보세요. 욥의 몸체를 공격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병이 듭니다. 그랬더니 욥의 부인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자 욥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건 지금 3장이거든요. 그 2장을 넘어 3장에 오자 드디어 이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왜 태어났나? 왜 태어났나? 나는 왜 살아서 이 고생인가? 이 욥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 1장과 2장과 3장에 오도록 잘 보시면 욥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을 할 만큼 하나님 되심의 어떤 신실하심과 복되심에 대한 증인이었는데 욥의 도전에 의하여 사단의 도전에 의하여 욥이 사단의 공격 앞에 노출되고 참을 수 없는 고난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 부인이 한 얘기는 부인의 신앙의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지경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뭐 있는가?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고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데 이 형편을 얘기하기 위하여 등장해 있습니다. 그 욥의 답을 가지고 부인을 평가해서 아유 부인은 아니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젠 참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갔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욥은 경솔하게 어떤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장에 넘어오면 그 2장에 부인이 했던 비명과 똑같은 것을 이제 하나님께는 못하고 자기한테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게 뭐라고요? 부모한테 나 왜 났어? 혼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 우리 번역도 보시면 마침표가 없어요. 계속 왜 태어났나? 왜 나는 그 날이 있었나? 왜? 그게 계속 이렇게 겹겹이 켜켜이 누적되어서 끝이 없는 비탄과 절망과 누구한테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다 본인을 막 녹여내고 누르고 뭐 파묻고를 하는 걸로 끝없이 이어져 내립니다. 요한복음 끝에 가면 사도 요한이 주께서 행한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보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요약한 거, 중요한 것만 낸 성경에 이게 이렇게 구구절절이 늘어집니다. 이거 읽으시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한 절만 있어도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건데, 그게 우리 모인 우리 이거 전부 합쳐도 이게 모자랍니다. 여기 다 못 채웁니다. 온 인류 역사의 그 비참함을 여기 다 담아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6페이지 가셔서,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라는 일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통의 이유라고 했죠. 욥의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속상한 것을 현실에서 실컷 경험하고 있는데 성경까지 읽어서 속상할 필요는 없으니까 욥기는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대단히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창조물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창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접하시는 고급한 존재라는 사실을 욥기 1장과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설교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요약을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욥한테 잘해주니까 욥도 잘하는 거지 어려움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는 욥을 가지고 사단의 도전에 응하여 욥을 싸우게 하는 대전사, 대리전사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반응과 결론에 하나님의 명예를 건다는 뜻이에요. 대단히 명예로운 자리죠. 그래? 난 욥에게 건다는, 욥이 이길 것이다에 거는 게 아니라 사단의 도전에 대하여 그래? 너는 욥이 나를 섬기는 것이, 그리고 내가 욥의 하나님이 된 것이 그런 이해관계 정도와 의리 정도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욥에게서 내가 담아내 보이겠다. 욥의 결정, 욥의 고난, 욥의 비명,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단과 맞서 사단을 격파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실로 드러내시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위대한 존재, 위대한 인생을 겪게 되는 거죠. 시방으로부터 그 우리 축도를 할 때 지금은 이라는 말을 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예수께서 죽고 복음이 허락되고 부활 생명이 일하는 때라는 시대적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지금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디 어느 교회 갔다가 제 목사님이 발견하고 나와서 축도하라 해서 축도하러 나갔는데 그 지금은이 생각이 안 났대요. 한참을 있다가 요새는 그러니까 그 뛰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고 그를 부활해서 권능을 행하시고 시작하여 한참 무르익은 시대, 지금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이제부터 가야 되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의 생애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욥으로서는 그게 안 보이죠. 그는 어디에 걸려있냐면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그래서 지금 나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힘이 없어진 건 무슨 체력이거나 무슨 우리 보통 얘기하는 열심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현실을 하나님의 통치,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할 수가 없죠. 방향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새 친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친구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늘 아는 얘기입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아니다. 너 말을 그렇게 하는 것만 봐도 잘못했다. 그죠? 시작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설정이 욥은 완전하다로 출발했다고요. 욥이 틀리지 않았다는데 새 친구가 내내 너 틀렸을 것이다. 너 틀렸을 것이다. 안 그러고 왜 재난이 있냐? 그 싸움이 있는 거야. 나도 그게 궁금하다. 욥 새 친구의 말은 다 옳은데 욥이 겪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 보응의 원리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야 말이 맞는데 욥은 자기가 알잖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 없다를 따지고 들어가면 우린 좀 난감해요. 우리는 있으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난감한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기 증언이다. 이게 출발이라고요. 여태껏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의 틀이 깨지는 겁니다. 그보다 큰 자리로 밀려나가는 거죠. 한국 교회를 보세요. 왜 부흥했는지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되고 나서 붙인 구라예요. 기도했다, 비전을 가지고 그 구라예요. 내가 알아요. 우리 시대는 그 기도 할 줄 몰랐어요. 내가 50년대, 60년대 교회에서 크면서 들은 얘기는요, 우리 전통적이고 아주 역사 오랜 교회인데 이거밖에 못했어요. 옛날 손양원 목사, 최권능 목사,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 얘기하거나 그 얘기가 떨어지면, 식상해지면 천주교는 왜 나쁜가? 이거밖에 들은 설교가 없어요.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평화시키게 어떻게 자기 인생에 갖다 적용해야 되는지는 설교를 할 줄 몰랐어요. 순교의 각오는 있었고 진심은 있는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유일한 해결의 길이어서 그 당시에는 여름 휴가를 받으면 목사님들이 휴가를 못 갔어요. 기도원을 갔지. 그래서 기도원에서 친구 목사 만나서 저 뒤쪽에 가서 장기도 써요. 노는 걸 보여줄 수가 없어서, 쉬는 걸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목사님이 여기 강대상 위에 와서 방석 깔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엎드려 있으면 장로님들이 다 강대상 밑에 와서 무릎 꿇고, 그러니까 옛날 저거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다라고요. 그냥 임금이 못 견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유생들이 와갖고 전부 그걸 앞에 엎드려서 그 광해라는 영화 보니까 이 일을 하시려면 우리를 밟고 지나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병헌이 그래 하고 확 밟고 지나가던데 못 쫓아오셨죠? 어디 가서 재미있는 생각이 드는지 잘 보세요. 지금 뭐가 깨지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인과응보라는 틀이 깨지는 겁니다. 욥은 잘못이 없어요. 친구들이 틀렸는데 계속 친구들이 38장에 하나님 나타나시기 전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엘리후까지 아니라죠. 아니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론이 끝나죠. 왜? 한쪽은 그것밖에는 진단 방법이 없고 이쪽 환자는 자기는 그거 아니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 그것이 욥기의 큰 그 시각입니다. 욥기 7장에 가시면 제가 찾아 읽을게요. 심지어 욥은 이 말까지 해서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킵니다. 욥기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욥이 이런 말도 했다는 것. 11절부터입니다.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째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째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째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하는 불평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성공시대를 산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성공시대도 성공하지 못했고 성공시대가 남긴 후유증, 어떤 비난들을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자리에는 나왔습니다. 욥은 지가 잘하고 어려워 죽겠는데 세 친구가 와서 비난을 하는 소리를 겪어야 되는 겁니다. 욥은 이중으로 어려운 겁니다. 우리 꼭 그런 자리에 나왔죠. 그러나 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그 전에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것 비교할 수 없는 큰 틀로 나간다니까. 큰 틀로 알잖아요. 욥이 정당했고 세 친구가 틀렸다. 하나님의 판정이 나오고 말하자면 배나 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렇게 보이는 물리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참여하는 부분에서 그 깊이에서 그 전보다 깊은 신앙의 경지에 나가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리까지 나가죠. 그의 딸들은 나라에서 제일 이뻤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이뻤다 안 이뻤다 얼마나 계란형이냐 호박형이냐 그런 얘기겠어요? 그런 말들을 알아들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려 하시면 언제든지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깊이를 더 가지시면 이렇게 더 누르실 수 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는 어느 시대, 어느 자리에 세웠는가가 각각 자기 자리이지 누구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자기 책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자기 목회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성공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으로는 답이 되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놓아두질 않으니까. 욥의 현실은 하나님이 풀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 친구들까지 와서 들들 볶는 겁니다.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을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 안 하고. 무서운 친구들이죠. 무슨 말 하려고 일주일을 그러고 버텨요. 이제부터 비난할 거 아니에요. 너 빨리 회개해라. 너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네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겠냐? 그러니까 욥은 죽을 마음이죠.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들은 왜 와갖고 이 필요 없는 소리는 지금 긁는 거예요. 왜? 너 힘들겠다. 물 한 모금 마셔라. 찹쌀떡 줄까? 빈대떡 줄까? 그래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되죠. 이 세 친구가 열심히 긁어서 우리가 벗겨야 하는 것들이 뭔지를 알게 됐죠. 그거 잘하면 보상받는다. 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게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는 이거예요. 자책할 것이 없는, 무흠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정하고 무정한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한국교회를 세상이 욕할 때는 결국 뭐 갖고 욕해요? 그거 얼마나 공정하냐, 이거 갖고 해요. 얼마나 공정하냐, 얼마나 투명하냐. 공정하고 투명하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그 결국 무슨 시험을 받느냐? 안 해. 이런 건 답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뭘 하시는가 봐. 무얼 하시는가 봐요. 우리가 한 인생에 두 가지 메시지를 못 담아요. 모든 인생마다 담은 메시지들을 유익을 얻으세요. 욕하고 비난해서 한꺼번에 우리 싸잡아서 욕먹게 하지 마가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러고 싶어. 우리도 그러고 싶어. 근데 그러면 이게 안 돼요. 뭐가 안 돼?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은 만들지 못해. 그냥 다만 흠이 없고 죄를 짓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욥이 계속 자책하듯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불교. 불교가 뭐죠? 생각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공. 존재하는 게 죄라는 게 무. 그게 불교예요. 답이 없죠. 살아있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야. 그러니까 가서 벽 앞에 앉아있어. 면벽 수련. 20년에 뭐? 그래서 입도 없고 눈도 없고 뇌도 없는 사람이 돼서 바람같이 물같이 그렇게 없는 것까지 그게 왜 사러? 그러니까 결국 도가 높아지면 장작더미 앉아서 죽는 거지. 그게 뭐야? 인간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게 다면 쉽지. 죽음은 그만이니까. 큰 도전이에요. 너희라는 존재가 죽음이면 그만인 존재에 불과하단 말이냐? 그게 욕기예요. 네가 고생하고 네가 힘들다고 해서 죽어버리면 그만이냐? 하나님이 사탄한테 걸어놓은 조건이 하나 있죠. 너 그의 생명은 못 건드린다. 살아있어야 돼요. 고생을 하셔야 돼요.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죽는 게 낫다는 비명을 질러야 돼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넉넉한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담는 정도의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 지식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못하신다는 거야.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모르면 그를 속속들인 내용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제대로 최소한 욥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놓치면 그러면 우리는 다만 진실하고 다만 열심인 사람에 불과해요. 그냥 성실해서 정직해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겨야 돼. 하나님이 당신을 담으실 때 우리의 비명과 고난 속에 담으신대. 왜? 너무 커서. 허리가 꺾이는 거예요. 너무 커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자 눈이 먼 것 같은 게 왜? 너무 빛이 밝아서 자신의 현재를, 자신의 실존을, 형편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안에서의 의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무식한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편안하려고 하는 건 죄야. 여러분이 안심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들은 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는 다 몰라요. 증거를 갖고 있지. 예수. 그가 왜 죽었는지 알잖아. 그러나 당시에 누가 이해를 했어? 예수의 등장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들떴다고요. 기대에 찼었다고. 메시아가 왔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다. 근데 그가 죽잖아.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랬다니까? 그 길을 가신다고. 하나님의 길을. 이걸 옛날에는 장렬함, 각오 이런 명분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그 메시지가 사실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것 자체가 위대하고 큰일이라는 걸 놓쳤어. 그래서 자꾸 강요를 했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게 더 죽였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미 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의 어쩔 줄 모르는 것 갖고 일하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해요. 실력 없는 거 그걸로 해. 그걸 변명하고 확인하려고 하다가 망가져버렸지. 뭘로? 겁을 내기 시작했거든. 겁을.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설교는 자기가 아는 만큼 하는 거야. 그 앞뒤가 안 맞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제대로 설명해도 전달이 안 되는 게 설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걸로 은혜를 받아. 이상한 걸로. 성질낸 걸로 은혜를 받고 더듬은 걸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무엇으로든 못하겠어요. 그 자신감을 놓치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예전에 이렇게 이런 배짱을 가진 목사님을 봤어. 지 잘못이지 뭐. 그래. 밥상 차렸는데 맛없다고 안 먹으면 지가 배고프지. 안 그래요? 겁낼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증언하세요. 그 본문 다 설명 못해도 좋아. 주해 틀려도 돼.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건 개나 먹으라 그래. 그런 게 아무 필요 없어. 학교 가서는 그랬다 그러지 마. 하나님이 우리만큼 쓰세요. 그걸로 충분히 쓰세요. 충분히. 그게 욥기 얘기야. 8페이지 깨어진 틀. 드디어 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는 지점에서 이 틀이 깨진 것입니다. 인과 응보의 틀이 깨져. 하나님에게는 차마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보응의 원리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경한 소리는 못하겠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틀은 다 깨졌고 그 틀은 인간이 붙잡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틀을 유지하고 계셔야 그 틀이 유용한데 하나님이 그 틀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신앙은 지켜야겠고 자기가 아는 신앙의 원칙은 지켜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욥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욥의 유일하게 잘난 점인데 하나님을 욕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됐을 걸. 나는 왜 태어나지고 하나님도 곤란하게 만들고 나도 곤란한 인생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마 생각 있는 목회자라면 전부 이 길에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욥의 전제, 욥에게 하나님이 명예를 걸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9페이지 밑에 나오는 징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자식 만들기, 징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잘 아시는 파이디온의 파생어입니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죠. 파이디온이 어린아이이듯이 파이데이아는 자식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자식으로 만들지 않는 부모는 없다. 부모는 낳아놓고 그치지 않는다. 아이를 기른다. 근데 아이를 기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데서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자식을 다만 성실하고 유능하게 기르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런 이제 지금 사회적인 도전 때문에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고 사심 없이 해. 그게 도움이 되는 그 생각이어야 맞지만 다만 공정하고 다만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내용이 사라져버렸죠. 자식이 그겁니다. 자식은 기쁨의 대상입니다. 자식 입에 숟가락 들어가는 게 제일 보기 좋다. 그런 말 아시죠? 자식이 맛있게 먹으면 환장하는 겁니다. 손주가 그러면요, 따불입니다. 아, 그건 무슨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의 혈육이라는 관계는 그렇습니다.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도덕과 율법으로 정당한 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사랑, 믿음이라는 단어로 관계성을 요구합니다. 거기는 물론 당연히 이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이 긍정적인 것을 대신하여 잡는 대로 쓰여져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모습에서 보십시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경계로 삼아 배타적 확인을 하는 게 그저 답안사입니다. 그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를 보여야 되는데 한 사람의 자기 가치는 다만 윤리와 도덕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조선조 내내 겪은 건데요. 윤리와 도덕 때문에 죽어난 게 조선 500년 아닙니까? 그러는 법이 아니야, 이놈! 이걸로 죽었죠. 만날 마음이 없죠.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거기에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 신뢰, 믿음, 정, 이해, 관용 이런 게 있어야죠. 교회를 만약 국정감사나 하자 그러면 어떻게? 재미있어야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야죠. 하나님이 욥에게 이거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다만 기계적, 능력적 차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욥이 다만 소모품이거나 도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경계선이 분명하게 보응의 원리라는 것에서 경계선이 딱 정해집니다. 잘잘못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망신을 당하면 따라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욥이 실패해도 놓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의 자리에 따라 나오는데 사망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자리입니다. 거길 따라오셔서 같이 망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쓰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와 당신을 묶어서 사망까지도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을 일으키시자 사망까지 쫓아 들어와 우리를 붙잡은 덕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자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됐다.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렇게 된 셈입니다. 거기에 따라 들어오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신 나이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한,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인생과 존재들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에 성자가 오심으로 부재를 임재로 바꾼 사건,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와 승리를 주기 위하여 이런 간단한 보상의 원리로는 담을 수 없는 더 큰 영역, 더 큰 차원에서 일하신다는 걸 배우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눈물이, 고난이, 절망이 일을 한다. 일을 한다.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인데 그때마다 성경은 예수를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가지는 내용에 대해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내려와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죽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달으시게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라라는 고백으로 인도되고 좋다 나 망할 수 있다 나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다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앉아서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너 그러지 마라 난 안 그랬다 이렇게 앉는 것은 하나의 실존으로서 실체로서는 매우 비겁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한 그 관계에서 제일 큰 성의가 찾아가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 성의가 돈을 주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 성의가 전화하는 것이랍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와야죠. 여러분들 오늘 오듯이 와야죠. 나중에 강의를 따로 듣는 것과 다르죠. 차원이 와야죠. 얘기를 듣고 서로 앉아서 둘이 앉아서의 시간을 가져야죠. 그게 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성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이죠. 그런 것 없이 말로만 때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봅시다. 12페이지 신자의 사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춘기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순진하고 정성을 부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과 그것이 깨지는 시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어른들이 자녀들을 볼 때 가장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때 열심을 내서 교회에 오고 기도하는 학생들을 최고로 치는 일입니다. 이는 서로 간에 못할 짓입니다. 신앙은 결코 그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합시다. 청년 사역을 하시거든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라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청년기가 가지는 순진함과 진지한 열정의 연장선에 신앙의 완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소년기의 순진함과 열정은 아직 현실을 몰라서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살아내야 할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시험과 위협 앞에서 자기 실력을 드러낼 자리까지 안 왔기 때문에 순진하고 열정적인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끊임없이 이게 유혹이 됩니다. 이 기대가 우리나라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역사적 지금의 위치가 말하자면 근대 중세성과 근대성과 현대성이 시간의 전후 없이 확 쏟아져 들어온 사회입니다. 말을 하고 설명을 하면 알아듣는 것 같은 계몽주의와 중세의 권위와 그 후에 국가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도덕 모든 게 얼버무려져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거기에 적합해 보이는 것을 꺼내서 쓰죠. 앞뒤가 없이 말입니다. 앞뒤라는 건 뭐죠? 생각 없었던 순진했던 시절과 그 다음에 사춘기를 지나야죠. 명분과 보호 속에 있었던 자리로부터 나는 뭔가, 내가 여태껏 외우고 있었던 건 뭔가, 내 실력은 뭔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막막함을 깨우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건너와 그냥 외우고 그냥 알았고 그냥 가졌던 것들을 구체적인 내 인생 속에서 살아낼 실력을 가지고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 자기 자리를 아는 겸손과 인내와 책임 있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겁을 내지 마십시오. 그걸 조급하게 당겨서 결론을 내려 하지 마십시오. 한국사회는 한동안 이 혼란을 겪어야 됩니다. 아마 최소한 100년은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켜내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압도하고 항복시키고는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부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 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리.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저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가는 그 자리의 중요성. 아무것도 아닌 한 소자, 땅에 묻은 밀알, 심은 것 같지 않고 삼킴을 당한 것 같은 존재, 인생. 그게 큰 것이라고 욥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욥기의 위대함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과응보를 깨고 창조자로 찾아오시는 큰 선언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욥의 이 인내는 그 애가 믿음을 가졌고 그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현실이 뭐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정황입니다. 현실, 여러분 모습입니다. DNA,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이 한탄하는 열등감, 부족함.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 구체성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입니다. 사진 찍어서 내가 빈 자리는 누구 다른 사람으로 때울 수가 없습니다. 거긴 내 자리입니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 큰 그림 속에 내가 얼마나 큰 몫을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넣었다는 걸,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예전에 이주일 씨가 딴 따라 쫓아다니고 그렇게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는데 이제 못 됐죠. 못생겨서. 하춘아 씨 불났을 때 구출해주고 하춘아 씨의 이제 그 응원을 받아서 이제 한 역에 나오게 됐습니다. 최초로 나온 역이 코미디의 이거였습니다. 의사 가운 입고 있다가 환자들을, 가족들이 이제 그 환자 데려와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들어와서 눈 까보고 운명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고 정신이 없었으면 가서 지 눈 까집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떴어요. 얼마나 긴장을 해서 환자 눈을 안 까고 자기 눈 까집는 바람에 그게 왜 우리를 웃게 했을까요? 쇼가 아니어서 그의 당황함이 너무나 우리에게 진지하게 전달이 돼서 그 다음부터 이 주일은 드러내놓고 뭘로 떠들었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로 평생을 먹고 살았어요. 뭐가 겁이 나시죠? 이렇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망하면 망하지요. 죽으면 죽으리란데요. 그건 각오가 아닙니다. 그런 덕목들 때문에 일본 애들 할복하듯이 멋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속에서 일하신다. 그걸로 일하신다. 겁낼 거 없다. 그 자신이죠. 옆 사람은 모릅니다.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왔습니다. 큰 교회 세우고 자랑하고 많은 영향 미쳐서 자랑하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를 얼마든지 봤습니다. 정말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 시점에 왔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때 또 멋있게 해야죠.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멋진 옷을 입고 나가면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깃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바바리는 순전히 깃 하나 세우려고 입는 거예요. 근데 바람도 안 불고 해가 쨍쨍 나는데 어떻게 바바리를 입고 나가겠어요? 지금이 무슨 시기인가 알아야 돼요. 사춘기적 순진함을 흠 없고 최고인 신앙으로 평가하는 시기에 그렇게 유치해서는 안 돼요.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작아지는 것, 단단해지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언급하듯이 이제 15페이지에 오면 고린도전서 2장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던 자들 중에서도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놀랍죠. 우리의 상상을 벗어납니다. 상상을 벗어난다. 이 상상을 벗어난다는 것 속에는 이런 표현이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저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요만만 하면 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리 못한다. 이게 욥기죠. 욥은 완전합니다. 그는 무흠합니다. 그는 대비까지 보험까지 드러났습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실수했을까 봐까지 해놨습니다. 욥아,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더 나가자.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그를 이 안전한 자리에서 밖으로 폭풍우 속으로 밀어넣으셨죠. 욥은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뭐 나 하나 갖고 이렇게 흔드시는가. 내버려 두십시오. 잊어 주십시오. 그죠? 마지막에 답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18페이지 오시면 결론입니다. 욥기 38장 이하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시죠.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폭풍우 속에서 힘있게 맹렬하게 쏟아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들이닥치십니다. 그리고 뭐 하죠? 너 대장부같이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너 이런 거 아느냐? 들나귀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사냥이 어떻게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너 하마를 보았느냐? 너 악어를 보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창조를 봐라. 그게 왜 생겼는지 아느냐?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그게 있지 않느냐? 왜와 어떻게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있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이유와 조건에서 만들어진지 아느냐? 내가 기뻐해서 만들었다. 너 왜 고생하는지 아느냐? 내가 그 자리로 널 끌고 나와서 고생하고 있다. 왜 그랬는지 아느냐?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다. 드디어 욥이 회개를 하죠. 42장에서 보듯이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눈으로 봅니다. 사실이 있는 게 사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네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느니라.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임을 중단하는 경우가 없는 하나님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인 것을 시간과 공간 어느 속에서도 중단하시지 않는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회개하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건 이런 뜻이에요. 티끌과 죄로서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다 타고 남은 것이 없이 티끌 같고 재같이 되었으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악어를 만드시고 하마를 만드시고 폭풍우 창고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재와 티끌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을 이제 믿습니다. 나 어디 꺼내서 목욕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재와 티끌 가운데 있는 것 감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일어섭니다.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 욥기를 하는 동안은 이렇게 썼어요. 18페이지 맨 윗줄. 확실하고 가난한 신앙에 탁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욥을 채우시는가,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이 문제 어떻게 시비를 걸고 해답을 제시하는가, 우리가 낱낱이 살펴서 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이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깊고 높고 넓은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욥기가 끝날 때까지는 서로 격려하여 죽지 맙시다. 우리 인생을 삽시다. 자랑할 것 없고 할 말 없는 자리가 되는 것, 그거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티끌과 재를 털고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감춰둔 7천명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실력과 현실을 기꺼이 감수하는 충성, 우리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는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는 기적을 경험한 것과 함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 속에서 일하신 것 같이 이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 살아가는 기쁨, 그 자랑, 그 명예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 앞에 서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실력으로 은혜로 채워 나누는 복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